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보통 금요일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오늘 69편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기가 그 비방과 근심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만 숨 막힐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주 우리는 인생의 고통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점점 자기 연민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 중에는 자기를 묵상하면 안 되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선을 바꾸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보다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깊은 물입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양쪽에는 큰 절벽, 도망할 수 없는 언덕이어서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빠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면 초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책망하세요. 왜 이렇게 서 있느냐는 거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앞에 자기들의 장애물이었던 홍해 가운데로 큰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직면할 때, 고통 앞에 직면할 때 고통을 너무 많이 묵상하고 자기 현실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생각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처지, 자기 현실을 너무 묵상해서는 안 되고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요,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그거를 묵상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 고통,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시편 60편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이사야 묵상할 때도 그런 걸 여러 번 본 적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도 있고 고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숨막힐 것 같은 어려움에 빠져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69편이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사님이라는 것은 뭔지 잘 모르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락이고 인도자를 따라 이거는 합창이었다는 겁니다. 합창했던 가사라는 것이고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평생은요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인생을 한순간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는데요. 그 인생에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아니까 다윗은요 오히려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련되어 갔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윗을 살게 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 창세기 묵상할 때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다 무너지고 꿈이 깨어지고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고 노예생활 열심히 할 때 농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삶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순간에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귀에 요셉의 눈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요셉이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속에 빠져들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욥 생각해보세요. 욥의 삶이 다 무너질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욥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 속에 빠져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으면요 하나님 찾아내기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그런 생각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요.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고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시험 들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답을 구할 수 없어요.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고난 중에서는 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상황, 우리 처지를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시편 69편 하반부에서 다윗이도 고통 중에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요.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치 인생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내 문제가 뭐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옷이 좀 어그러졌거나 얼굴에 뭐가 묻으면 거울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 고통의 원인, 내 고통의 문제, 이 실체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고통 속에서 자기를 자꾸 묵상하고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요. 이게 넘어져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멀리 봐야 이게 서는 거지 자기 앞만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 자기를 묵상하거나 자기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요. 이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멀리 보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이 자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 슬퍼하다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비방 수치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대적자들보다 크신 분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원수의 정체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그들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1절부터 28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니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릎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당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요. 26절이에요. 26절 보면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그들이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26절에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께서 지신 자다,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는 그들이라는 거죠. 이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자기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저 원수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 아닙니까? 저 원수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고통보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아니시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원수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고발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신랄한지 모릅니다.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하고 다 깨어지고 심지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씩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원수들을 막 저주하는 이런 기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기도 모델이 있는데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이런 기도 있고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처럼 이렇게 모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는데요. 그 원수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저주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한지를 자꾸 말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고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가 사랑스럽습니까? 어디 여전히 꼴보기 싫고 여전히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고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다윗 생각해보세요. 다윗이도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에 대해서는요. 다윗이요. 사실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두 번이나 살려주죠. 그런데 그 사울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신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만나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자기들을 팔아넘긴 형들을 다 살려줍니다. 자기의 눈명을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 찾아가서 원수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들 때 또 그 고통을 만들어낸 원수가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원수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감정 억울함, 원통함,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에 대한 미움, 원통함, 억울함 이런 것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자비로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억울한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지만 사울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수, 마음의 죄악을 품는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무슨 짓인지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윗 생각으로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고난이 끝이 사울만 없으면 자기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 죽일 기회 두 번이나 잡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이 고통만 없으면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죠. 이를테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돈만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될 만한 일은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병이 든 사람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이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뭐 숨을 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속임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진짜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병든 사람이 건강하기만 하면 인생이 평안해지느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나 뭐 건강이나 자식이나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자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필요하고 뭐 자녀가 말을 잘하는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인 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래 사울이 없어지면 다윗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울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시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오늘 30절과 31절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오늘 보면 10편 60편 30절 31절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찬송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2절처럼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 10편 69편 32절에 곤고한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것은 일종의 간증입니다. 곤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똑같이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 마음을 소송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간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의 고통 속에 빠져들 때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힘을 내는, 그러면서 주님을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33절 3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도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 보면 35절 36절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마침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다가 고통 속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